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백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네.
올해도 그러니까 지난해 조사죠. 조사를 해서 지난 11일에 북한 인권 백서를 2020년 판을 공개를 했는데 이 조사의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에 최근까지 북한에 있었던 118명을 심층 면접을 해서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백서 총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요.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인권 침해 범위가 워낙 강범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나요?
일단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요.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 행위 그리고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백서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에 뭐 원래 마약 문제도 있었고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데 이게 처벌이 좀 강화됐나 봐요. 이런 현상도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2014년에 한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어떤 광장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 유포 그리고 마약 밀매 제목으로 한 명이 공개 총살됐는데 이 장면을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돌려봤다는 탈북민 증언이 실렸습니다. 아마 누가 찍어서 이거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두 명이 한국 영화 유포 제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있었고 백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살다 오긴 했지만
네.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는 야 이게 정말 총살당할 일인가
네.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른 사형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북한은 영상물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는 이 주민들의 생명을 너무 함부로 빼앗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물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죄. 그리고 선전물 유통, 그러니까 아마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뭐 선전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신 행위, 전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처형된 사례도 수집이 됐고 실제로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2018년에 그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담겼고요. 방금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 형법에서 사형 대상 범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제인권 규약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문제는 예를 들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을
맞아요.
하고. 근데 법적인 뭔가 보호와 어떤 지원을 받은 다음에 엄격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나를 변호할 그런 권리도 없이 그냥
그렇죠.
무작정 그냥 사용하면 사용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주 그 극악한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증언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재판 절차 없이 그냥 공개 청살된 사례가 있거든요. 2016년 4월에 함흥교화소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도주 중에 검거된 수감자가 있었대요. 근데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청살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백서에 수집이 됐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 교화소 측에서 이 공개 처형 장면을 보지 않으려는 수감자들에게 출소일을 늦추겠다, 더 잡아두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네.
그 공개 총살한 시신에다가 돌을 던질 걸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범 게임으로
네.
아마 도주를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칠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런 행위를 시킨 걸로 보입니다.
정말 듣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올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뭐 90년대 후반 이때는 사형이 더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 사형 횟수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백서에서도요. 과거에 비해서는 공개 처형 빈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다 모아놓고 처형하는 일들이 좀 빈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공개 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실제로 공개 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공개 처형 현장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문제다. 굉장한 비판이 제기돼서 이걸 비공개 사형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비밀로 즉결 처형을 한 게 늘어났기 때문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이제 공개 처형이 좀 없어졌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몰래 그냥 처형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특히 반체제 사범의 경우는 공개해서 처형하면 민심이 이렇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처형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주목해볼 만한 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에 점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 2015년 이후의 조사에서도 좀 이런 증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계셨을 때 뭐 이민반장이나 뭐 보안원, 보안 뭐 보안서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택수색 혹시 당해본 적이 있나요?
가택수색을 당해본 적이 기억은 없는데 근데 가택수색에 대한 공포는 늘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택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건
있을 수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인민반 생활총화 이런 걸로 감시도 하고 또 특히 탈북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 그 가족들 감시는 북한에서 이미 하고 있고 뭐 도청, 그다음에 통신 간섭 뭐 이런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택 집디짐을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런데 2019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수집이 됐는데 이걸 보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의식, 권리의식이 좀 성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 그런 정보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좀 주목되는 게 다수의 이 탈북민 증언자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이 가택 수색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뇌물 갈취를 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것 때문에 좀 북한 당국에 대한 좀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너네 군 지금 뇌물 바치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의심하고
이게 약간 드라마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늘 영장 갖고 왔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혹시 가택수색 오시면 동무영장 가져와시오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분명 이렇게 한국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문화들이 또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소원 중 하나가 사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번 백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일단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뭐 여행증, 뭐 구간 단속, 강제 추방, 그리고 이제 뭐 국경 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건 여전했고, 다만 탈북민 강제 추방은 좀 줄어들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강제 추방들을 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근데 뭐 북한 당국에서 뭔가 인권 개선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북중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식량 문제는요.
일단 식량 문제는 이 북한 당국에서 뭐 포존 담당 책임제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농물자, 그러니까 농산물자의 부족하고 또 국가가 과도하게 이 계획량을 높게 잡아가지고 네. 많이 가져가 버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원들의 어떤 식량권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일부 특수 집단들은 배급받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못 받거나
그렇죠.
받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장사하거나 농사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일부 이제 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식량권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감염증 네. 이 유행병도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보건 분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북한에서는 무상 치료제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유명무실하다는
그렇죠.
건
예,
이미
다
뭐,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백서에서도 그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의료 어떤 봉사를 받을 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이나 부대비용 전부 환자가 지불하는 문제, 그 진료비 명목으로 뭐 의사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경우
많죠.
네, 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좀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신분별로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간부 또는 김정은 위원장 가족은 별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뭐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좀 불평등한 의료 체계 그런 실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어느 것보다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나라예요.
그렇죠.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뇌물 수수가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네.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이
네.
됐어요.
평민이면 뭐 100이면 네. 100사람 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어떤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을 만큼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과거에도 뭐 물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단속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고이거나, 뭐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뭐 이직, 뭐 거주지 이전, 여행증 발급, 의료 서비스, 해외 파견. 아무튼 일상적으로 이게 거의 뭐 일상화됐고 문제는 좀 북한 주민들이 이런 뇌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네.
좀 관행이 되어버린 것. 이게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약간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법과 어떤 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고여야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키우는데 좀 방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광범위한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네요. 인권 문제만큼은 좀 뭐 우리식, 주체식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준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 당국에서 긴장할 만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2월에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억류된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2017년 6월에 미국으로 돌려보내져서 한 엿새 만에 사망한 워터 원비어라는
네.
미국 대학생 사건 기억을 하시죠?
네.
아마 북한 내에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비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북한 당국에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자금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희생을 잊히지 않도록 하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인데 최근에 그 미국 은행 세 곳에 북한 관련 자금이 있는데 이게 한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좌 정보가 워터 원비어 학생의 부모님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금인데요?
일단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여기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일단 워터 원비어의 어머니가 신디 원비어 씨거든요.
네.
지난 8일에 미국 법원에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 관련 자금이 있는 걸로 파악된 미국 은행 세 곳이 있는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지난 11일에 이 은행 세 곳에 정보 공개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네.
어떤 은행이냐면 그 웰스파고라는 은행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이라는 그 은행인데
네.
JP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대북 제재법에 의거해서 동결된 북한 자산이 한 757만 달러를 갖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한 294만 달러가 있고 또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위반한 자금이 한 7만 달러. 그래서 총 한 300만 달러를 갖고 있고요.
네.
뉴욕 멜론 은행은 한 320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치면 총 한 2천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다 어떤 대북 제재법이나 뭐 불법 무기 뭐 관련된 법으로 자금이 동결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일단 묶어놓은
네.
거죠.
네. 그럼 이 2천만 달러를 윤비호 부모님들이 그럼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아, 그렇지
이게
않고요?
네, 일단은 네. 근데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윤비호 부모의 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면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원비어 부분은 이미 북한의 그 북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아들 원비어가 북한 고문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그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5억 달러 정도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죠.
네.
근데 북한 당국이 배상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무시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북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압류한 북한 무역 진배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어요.
네.
근데 이 돈이 5억 달러에는 택도 안
그렇죠.
됩니다.
5억 달러면 사실 한국 돈으로는 6천억 원이 네. 넘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지금 북한 당국의 자금을 추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프레드 원비어 씨, 그러니까 워터 원비어 학생의 아버지인데 한국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임무는 북한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재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 갖고 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 비자금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워터 원비어 씨가 자금을 추적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받아낸다 하면 아마 북한 당국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자금 추적을 해서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아낸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도 꽤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규현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